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더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느냐? 말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대책이었지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대책이 있고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찾아오고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찾아오신 그분, 부르시는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능력에 일의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성패가 달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하냐, 안 하냐. 그래서 무슨 일을 부탁을 하면은 저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반응하지만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점에서 저나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못할 일을 기도하지요.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이건 내가 못할 일이건 내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사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심어주느냐 이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보아온 믿음의 족장들은 믿음 있어서 그분을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족장사요, 믿음의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뭐 아침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오셨듯이 저를 인도해 가시겠군요. 그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유죠. 자, 4장 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넌 내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게 지금 세 번째 못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참 모세도 대단하죠. 모세도 한 성깔 하고 고집도 대단하고 그래요.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못 가겠다는 반응이에요. 오늘 못 가겠다는 반응을 한번 무슨 보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3장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너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지금 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제 안 가려고 머리를 굴리다가 하는 게 하나님 이름 또 뭡니까? 내가 가면은 너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서 얘기한들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너와 같은 사람한테 나타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또 2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리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오늘 이 믿음을 심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에게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모세가 기적을 베풀도록 모세가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왜 이러냐면은 그 당시에 애굽의 술사들이 이런 마술 같은 기적들을 덜어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적들을 이길 수 있는 이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지금 첫 번째 이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 아신데 또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꼬리 잡으면 이렇게 머리한테 물리잖아요. 뱀을 다루는 뱀이 다루는 전문가들 보십시오. 뭘 집더라도 머리부터 집지 꼬리부터 잡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난다. 근데 어쨌건 꼬리를 잡았더니 이 뱀이 또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보면 혼비백산에서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듣습니까? 또 안 듣죠. 그래서 또 두 번째 기적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기 나병이라고 번역됐지만 대개는 뭐 이거 악성 피부병 같은 것 레위기에 보면은 계속 나병으로 번역된 것들은 당시 그 당시에 이 치유가 그야말로 어려운 그런 악성 피부병들이죠. 근데 어쨌건 그 당시에 대표적인 피부병이 또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치기가 불가능했던 병이 이 나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변했다가 살이 또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이 죽음으로 변했다가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이렇게 소생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나일 강물이 또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애굽 전체는 나일 강에 온전히 의존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나일이야말로 생명의 젖줄이다.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살리는 생명이 이 죽음으로 변했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아니, 강물이 피가 되면은, 그러면 피물이 되면은 어떻게 뭐 마시며, 어떻게 그걸로 농사를 지으며, 어떻게 그 나일 강물을 가지고 나라 전체에 치수정책을 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죽음에 있는 것들을 다시 생명으로 주님께서는 되돌이킬 수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믿도록 하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린 또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주셨다. 따라서 살아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을 왜 주십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따라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중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들은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따라서 부활신앙이란 우리 신앙의 클라이맥스고 부활신앙이란 우리 신앙의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반신반의하면 안 믿는 거고 그걸 못 믿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신앙에 그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좀 들을 때는 감동을 좀 가지고 들으세요. 죽고 사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뭐 감각이 없이 들으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늙는 게 하나도 슬프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 기대가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죽는 걸 가지고 자꾸 두려워하면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기도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기도세요. 오래 살라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아 뭐 할 건데 이렇게 자꾸 피부 늙어가고 머리는 빠져가고 뭐 휘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가는 거지 무슨 뭐 짐을 더 지려고 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는데 무슨 짐 때문에 이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뭔데? 뭐로부터 자유할 건데? 정치적 자유를 말합니까? 경제적 자유예요? 아니에요. 자유라는 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로부터의 자유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내 것 없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의 선언이에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요. 우리는 무슨 뭐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그런 법적 자유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소유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없으면 뭐 벌거벗고 댕기는데 그렇죠. 그러나 있어도 없어도 묶이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가난에도 처하고 부여에도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에 처했다고 불행하게 느끼지 살지 않고 부여에 처했다고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것처럼 여기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유로부터 자유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유가 첫 번째 자유라면 두 번째 자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종교로부터의 자유예요. 주님께서는 이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성전을 다 헐라 내가 성전 되리라고 하신 분이고 너희를 성전 삼겠다고 하셨으니 성전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요. 제사를 다 없애버렸으니 더 이상 제물은 필요가 없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 사실 이 신앙처럼 자유로운 게 어디 있어요? 재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요새 말로 하면 헌금으로부터 자유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그 무슨 뭐 여러분들 헌금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감동이 되면 뭐 10에 10조 다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 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 제사로부터의 자유예요. 예배로부터의 자유예요. 예배란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무슨 한번 와서 여기 앉았고 저기 앉았는 게 예배 전부가 아니잖아요. 무슨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건 무슨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건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잠깐 여기 와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여기 와서 말씀 30분 듣고 가는 게 그게 예배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걸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는 게 그게 더 실상이다. 그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게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도 안 봤습니까? 이번에 벚꽃 구경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피었나 했더니 뭐 주일날 비 한 번 오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벚꽃 보지도 못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좀 피었나 하면 그냥 다 시드는 꽃과 뭐가 다릅니까?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뭐가 달라요? 뭐 이 한여름에 잠시 피었다가 푸르렀다가 예? 시들어버리는 풀이나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 아닙니까? 그러니 잠시 있다 피어나는 꽃처럼 사라지는 건 그런 인생을 가지고 뭘 그렇게 우리가 묶여서 콩당콩당 살 게 있어요. 좀 자유롭게 살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합니까? 뭐 누가 보니까 이번 정권은 뭐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정권에 대한 오만과 교만의 심판이라고 뭐 그렇게 아니 자기 자성들의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확한 진단이죠. 저는 그것도 뭐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인들도 오만과 교만과 독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뭐 남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들보나 챙겨야 되지 남의 있는 티를 빼라 말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품고 뭐 세상을 뭐 정의롭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기도예요. 교회처럼 뭐 이렇게 불법이나 변칙이 많은 데가 어디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간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늘 먼저여야 하고 그리고 길을 벗어난 사람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자녀들이 길을 벗어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좀 젊은 나이에 주님 알고 저렇게 밤마다 밤거리를 헤매려고 말이지. 온갖 변칙 그런 불법적인 무슨 디스코텍인가 뭐에 가서 춤집에 가서 밤을 새워 춤을 추고 저러지 말고 좀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을 알고 말씀을 좀 묵상하는 애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본문이 왜 이러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 길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뻔한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얘기하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당장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또 모세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 이야, 이 모세 진짜 항성깔하네. 근데 내가 모세에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놀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삼고초려 이상 안 합니다. 뭐 대단하다고 삼고초려 합니까? 부르면 와야지. 여러분, 어떤 회장님 부르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고초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신실하심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온 이유란 말이에요. 3, 3번 끝냈으면 우리는 다 여기 있을 자격도 있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참으시고 모세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뭐 핵심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하니까 네 번째로 또 엉겨붙는 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요, 스데반이 말 잘한다고 써놨어요. 나는 참 재밌죠? 사도행전 7장 22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왕궁에서 그대로 교육받았는데 말 못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근데 40년간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잊혀진 듯 살았으니 이제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두렵죠. 바로의 왕궁에 어떤지를 아니까 가기도 두렵죠. 여러분 감옥을 잘 알면 가는 게 편합니까? 아니에요. 두 번 가려면 더 힘들어요. 왕궁을 알기 때문에 바로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에 가라니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사는 곳인지를 아니까. 그게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아, 주님 참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열받았어요. 하나님 진짜 열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사실은 겸손인지 교만인지 고집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한 번은 겸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가면 고집이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이죠. 비슷한 일을 겪는데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재밌게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 세우시는 이 일입니다. 참 제가 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아침에 뭐 제가 입이 두 번 돌아갔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 설교자의 입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돌렸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자들 설교를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났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하나?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그래서 저는 뭐 서면 다 설교가 될 줄 알았어요. 웬걸 무슨 설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조금만 돌려도 이렇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이 돌아가면 물도 못 마셔요. 눈도 깜빡깜빡 못 합니다. 이걸 뭐 영어로는 Bell's Palsy라 그러던데 보스턴에서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말이죠. 그래요. 입 한번 돌려놓고 나면 사람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이렇게 균형을 맞춰놔서 사람들하고 얼굴도 대하고 하지. 이거 틀어지면은요. 이쪽 반쪽이 이렇게 완전히 신경이 가버리면은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눈은 찢어지듯이 아프고 물을 마셔도 물이 줄줄 흐르고 그렇게 흉측할 수가 없어요. 한 번으로 안 되시니까 두 번을 돌리더라고요. 아유, 세 번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 몰라요. 이 입으로 이제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 얘기 좀 해라. 그러려면 입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지 않겠니? 왜냐하면 제가 이 입으로 젊은 날 하도 욕을 해가지고 저 욕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정상적인 단어 없이 한 5분쯤 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웠고 훈련받았고 그렇게 직업적인 생활을 했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단에서 좀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 해석이에요. 근데 그 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너 입의 주인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말을 입에 넣어주냐. 여러분 이 언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가 있고 사탄이 주는 언어가 있어요. 이 사탄이 주는 언어를 쓰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그냥 죽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는 생명의 주인이 이 입을 써야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엉겨붙는데 이 말에 13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 못한다고 엉겨붙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나는 정말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대변인을 붙여줄게. 내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써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입에 내가 할 말을 넣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순종하는 것, 그 태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사람이 부르면은 여러분들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부른 것이 진실이라면 찾아오셔서 저는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게 일할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안 찾아오셨는데 뭐 내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 할 일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정말 쓰시겠다고 오셨으면 그게 일의 시작점이지 내가 준비되고 준비 안 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그 아이의 능력을 보고 맡기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아론에게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대언하라고 맡겼듯이 너도 아론에게 내 말을 대언해 달라고 하라는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뿐이지 무슨 모세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이 입을 가지고 생명의 언어를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람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소명이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증진시키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존재케 하셨고 때가 되면 이 육신의 생명 거두시고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비롯되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발걸음,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키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이 없는 애수골 골짜기와 같은 마른 해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생기야 들어가라, 생명이야 들어가라 라고 선포하는 담대한 생명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생기야 이 마른 세상 가운데 해골 골짜기와 같은 곳에 불어라, 불어가라,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정신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생명의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 있을 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육신의 생명을 묵상할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입김이 오늘 다시 한번 생기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생명의 사람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